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존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열매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전 세계를 지으셨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하나님의 법 속에서 모든 것이 운행되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속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범죄했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그것이 우리 성경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했다고 해서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한 아담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찾으심이 오늘도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너 어디 있니? 너뭐 하고 있니?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생기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대로 지으신 바 그대로 살도록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결국 자기 스스로가 지혜로워서 자기 스스로가 사는 그 길을 택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자기 일을 하고 그리고 자기 만족, 자기를 높이면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것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그 욕구, 그것은 갖고 태어나 버렸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육이라고 그러고 그 육으로 살면 우리는 죄를 범하고 그리고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를 기쁘게 먹고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그러한 그 욕구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산다는 것은 인간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죄가 욕구에서부터 시작되니까 금욕을 하면은 우리가 죄를 안질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금욕적인 그러한 실제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절제시켜 가지고 죄를 안 짓도록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굉장한 고통이고 본성을 거스리는 그 훈련이긴 경건의 훈련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욕구 자체도 우리가 완전히 억제하고 거스릴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뭔가 행동적으로는 금욕적이요. 그리고 그 경건의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마음과 생각마저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올바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대로 살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우리 스스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자꾸 그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게끔 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되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러한 인생을 찾으셨고, 그러한 인생에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세계에서 가장 작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또 힘없고 없는 것과 같은 비천한 자를 택하셔서 육체를 자랑하지 않게 하신다는 그 택하심, 그 부르심하고 사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또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작은, 가장 힘없는, 그리고 가장 어리석고 또어좀 비천한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속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고백해야 될 일이 내가 정말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요, 힘없는 자요, 약한 자요, 그리고 비천하고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자라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스스로 용서받을 수도 없고 건져질 수도 없고 그리고 새롭게 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도 더불어 못 박아 죽은 것을 고백하며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이 태어난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낳아주신 것을 우리가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도 아니고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신 거예요. 우리 성경을 적은 사람들도 성령이 감화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사람을 통해서 글을 쓰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지식이 많아서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꼭 후대에 남겨야 되겠다 하고 해서 작업을 한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람을 감화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또그 섬기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감화 감동하시고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각각 배치 속에서 성령의 하게 하심을 쫓아서 사는 그삶 자체가 뭐예요? 순종이고 그삶 자체가 주의 일인 거예요. 그 중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능력 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뭐 여러 하나님이 그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큰 하나님의 일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그렇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도 아니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전할 메시지를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나가서 전하면 되지 않습니다.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그 차이는 뭐냐면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어느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언제 가서 이렇게 말하라를 반드시 말씀해 주실 때에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자신의 어떠한 의사나 선지자 자신의 그 선택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서 언제 말하라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서 자기 뜻대로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아니라 자기의 감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자기가 그렇게 여기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상대방들이 듣기 원하는 그러한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의 그 어떠한 권세, 자기의 어떠한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협박하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하는 그러한 잘못된 의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듣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느라고 말을 해주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종말에는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미혹한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러한 일로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그말 외에 다른 말을 하면은 그것이 거짓 선지자고 그것이 거짓 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렇게 될 요소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하게 하심을 좇지 아니하고 자기가 해버리면 우리는 뭐 의식할 필요도 없이 그냥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이요, 거짓 교사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으로 볼때 우리가 얼마나 정말 그 성령을 좇아서 산다는 삶이 깨어 경성해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만큼 경계해야 되는가를 정말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안에서 자기가 알던 지식이나 경험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서만 그 복음을 전하려고 너무나도 그 일심으로 자기의 육체를 오히려 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일을 안 하는 것에 그가 전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을 쫓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자기가 가졌던 것, 자기가 할수 있다고 자만하고 그리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오히려 해로 여기고 그거를 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도 더불어 못 박혀 이미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그가 알지 않기로 아주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푯대를 향해서 전심으로 일심으로 달려가는 그의 삶, 그의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그가 그냥 복음을 전하는 자 이전에 자기가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 위한 그 바울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테 전하는 사역자 되기 이전에 우리는 성령을 좇아 사는 신앙인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생명이고 우리들의 길이고 우리들의 정말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남을 살리라고 이 땅에 살리시는 그 목적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뭐예요? 우리를 살려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보고 그 영생으로 살으라예요. 말씀대로 살으랍니다. 성령을 좇아 살으랍니다. 그거는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신저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그 안위라는 거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라. 왜냐하면 우리는 죄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정말 좌절하고 그리고 지치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지경,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부딪히게 됩니다. 뭔가 다름질하고 노력하고 해서 될것 같기도 하지만,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내가 정말 더 노력하면, 더 힘쓰면 뭐가 이루어지겠지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져도 보지만,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살다 보면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러할 때 사람들이 좌절하고, 그러할 때 정말, 어이가 그 없는, 자기 자신의 그 실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요. 우리 스스로가 그 불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참담해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고 다른 것에 세상에 대해서 좌절할 때는 그래도 뭔가 분노하기도 하고 할 말이라도 있고 뭐 비판이라도 하겠지만 자기 스스로의 그 죄에 자기 스스로의 그 정말 하부리 같은 어리석음이나 그러한 그 병들고 치우치고 그런 우리들의 실체를 봤을 때에 우리들은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찌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은 찔림을 받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 거 하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울지 말라.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오히려 기뻐하라. 그러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리니 죄사함과 성령을 받는 것을 약속해주고 그 죄 속에서 어찌할까 하는 통곡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자기의 그 죄를 깨닫고 자기 어리석음을 깨닫고 자기의 비천함과 하나님 앞에 그 정말 드러난 내 실체를 깨닫고 보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다는 것이 영접한다는 것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우리는 구세주 정말 구원의 주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사함이 필요한 것이요. 내가 죄인인데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분의 그 능력이 그분의 그 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백성들을 위로하는데 가서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에 가서 정다히 말하라. 어떤 성경에는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일본 말로는 야사시쿠 말하라 그래요. 말하자면 부드럽게 말해줘라. 그들은 지금 아프다. 그들은 슬프다. 그들은 지금 애통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서 너들이 정말 그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열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정답게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정말 그 필요한 말도요. 정답게 가까이 가서 그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하면서 말을 해야지 먹히지. 그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전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막 회초리 삼고 그것을 그 칼 삼아서 그들을 난도질하며 그들을 상처를 준다면 그들이 그 너무나 아파서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오히려 마음문을 닫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정답게 말해라.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 가까이 가가지고 어루만지면서 얘기해라. 그 복욕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은 사함을 받았다. 너희들이 고통하는 그 때가 이제 끝나고 그리고 너희들의 죄는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유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용서하시냐면은 그 사람들을 사랑할 또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용서하신다라는 것은요, 용서할 권한을 갖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하지 않을 권한도 그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서를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용서하셨으니까 괜찮아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갚으시려고 두 배나 값을 치러주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갚으시기에 두 배나 더 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분의 보혈로 인해서 용서받지 못하고 깨끗함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죄는 없다. 그러한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주홍같이 붉은지 흰눈같이 된다. 그분이 용서하시면 용서받는 겁니다. 그분이 자유롭게 하시면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으면 우리는 옮겨진 것이요. 그분이 우리를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셨으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믿고 아직도 내가 세상에서 사니까 세상에 속한 자처럼 내가 세상을 좇아 살면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 거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나는 아직도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나를 그것 때문에 벌하시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그 피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그 무시하는 겁니다. 내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아무리 많더라도 그 보혈의 공로가 두 배나 더 많은 거예요. 그것을 선포함으로써 백성들을 위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고통이 그 백성들의 정말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 죄였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배고픈데 배불리 먹을 수 있어. 너희들의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어. 너희들이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런 거를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고통의 때가 끝났다. 너희들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살고 자기가 짐지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고 자기가 길을 찾아야 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짐지고 수고하고 매일 괴로움이 족한 그러한 모든 그 삶의 방법 그러한 너희들의 고통은 이제 끝났다. 너희들은 이제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거해서 내 사랑 안에 거해서 내 말씀 안에 거해서 이제 뭐라 그랬어요? 쉬라 그랬습니다. 자기 일을 그치고 이제 너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봐라.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기쁘신 뜻을 두시고 하게 하시나니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로해라. 너희들이 이제 고통하는 시대도 끝났고 또 너희들의 그 죄도 다 용서받았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오늘 쭉 말씀을 받아요. 외치고 큰 소리로 하고 그 외치라는 말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듣도록 그냥 속삭이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가서 그 모든 사람이 듣도록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예요. 산에 올라가서 높은 데 가서 동굴 밖에서 그 마을 어기어기에서 너희들이 큰 소리로 외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모르는 것이요.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가장 중요한 그 참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통로 그것이 뭐냐면은 말씀이거든요. 그거를 외쳐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능력이 임하면 생명이 임하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 그 변화가 나타나고 결국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게 하셔서 열매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나타내는 자가 되고 또 우리는 보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은 가서 외치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받아진다는 것은요 그 말씀 외에는 정말 우리에게 그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능력이 없고 다른 소망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역사한다는 거는 내 일이 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이거를 이제 물론 그 지면으로 생각해도 좋지만은 골짜기마다 두어진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골짜기들, 우리 마음 안에 높아진 산과 그러한 모든 것들, 거르지 않은 것, 험한 것, 그것이 다 평탄하게 되고 평지가 되고, 그리고 골짜기는 이렇게 도드어지고, 그리고 산은 다 낮아지고 편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 시온의 대로가 생기도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하는 데 있어서 아무 방해되는 것이 없도록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허허 벌판이에요. 근데 거기에 길을 예배. 또 사막은 뭐예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도 그렇고 사막도 그렇고 살기 어려운 곳이요. 정말 살 길이 없는 곳이요. 그리고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것은 말씀이 친히 합니다. 우리 그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은요, 좋은 땅이 나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깊이 주초를 받고, 그 주초를 깊이 받는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지만, 아무리 큰 기둥을 세워도, 아무리 탄탄하게 세워도, 그 주초에 박히지 않으면은, 비바람이 불고, 그리고 창파가 몰아칠 때, 그건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초에 깊이 박혔다는 거는 그 대지가, 그 반석이 그 기둥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이 참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정말 그 삶의 길이요, 삶의 능력이요, 삶의 목표가 될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말씀 자체가 이제 썩지 않는 영생케 하는 그러한 씨앗인데요. 흙에 심어지면은 흙이 어떻게 되냐? 다 부서지고 그 씨앗이 껍질을 벗기고 그 속에 있던 그 생명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돼? 뿌리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싹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자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앗에 그것이 열매 맺어서 다될 때까지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씨가 죽음으로 인해서 흙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거기에 단단한 거, 뭐 했던 거다 고르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그 자체가 말씀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에요. 내 마음에 높고 낮고 뭐 꼬불거리고 뭐 해간 거를 다 편편하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일하시기 쉽게 좋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열려지는, 다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단단한 게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부하는 게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진 것이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환란을 통해서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으며, 연단이 참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참 소망은 절대로 그 실망으로 끝나는 일이 없다. 우리를 실망치 않게 하시고 그리고 부끄럽게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뭐예요? 지금 그 골짜기를 도둑고 산을 낮게 하고 고르지 않은 것을 평탄케 하고 험한 것을 평지가 되게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자꾸 고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란을 통해서 오히려 고통을 통해서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내가 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징계받는 것을 인내하기 위함이에요. 그 인내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연달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 같아도요. 사실은 고통이 끝나는 작업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고통이고 살수 없어서 고통이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고 그리고 나 잘났다고 자기의 소욕을 쫓아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그러한 삶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죄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들은 서로 물고 먹고 서로가 우리는 정말 망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버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는 일이 없다. 비가 땅에 떨어져서 그 씨에게 그 생명대로 살수 있도록 역사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뿌리 내리고 새싹이 나서 자라서 꽃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비는 그냥 물인 것 같은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인 것 같은데, 떨어져서 그 생명 안에 있는, 아, 저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을 살리는데 역사합니다. 생명이 생명으로 살아서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 같지만, 우리들이 살아서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자라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까지 그 말씀이 다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이, 영광의 하나님 자신이 그 이름을 위해서 홀로 친히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를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를 어떻게 지시해 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보려면은 나를 비워드리고, 주의 것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하소서 하는 것만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합작을 한다 그럴까? 그렇게 동역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그러한 말을 쓸 때도 우리는 성령의 지시함대로 사는 거지, 우리가 성령을 지시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아무리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얘기하고 동역자라고 얘기를 해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으심 받고 살리우심을 받는 자들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는 그의 종이요. 그분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그 질서, 그 관계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동격이 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자비가 무궁하고 정말 무한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그거를 그 하나님의 세워주신 그 자리를 떠나서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강해지고 스스로 하나님과 뭔가 그 견주려고 하면은 우리는 벌써 금방 은혜 안에서 떨어져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정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는데 그 패망의 선봉에 우리가 스스로 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나기 때문에 나타나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 역사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고 언제라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고 또 나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양쪽 다 사실은 아닌 겁니다. 말하는 자여,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서 외쳐라. 그랬더니 내가 가서 뭐라고 외치리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할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린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하나님께서 풀과 들의 꽃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있는 것 같지만 없어진다. 사실은 처음에 없었는데 있어진 거지요. 그리고 또 있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기운이 거기에 불미라. 그것이 하나님이 법칙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천년만년 살것 같아서 우리들의 그 젊음이 계속 있는 것 같고 우리들의 그 힘, 우리들의 가진 것이 우리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으로 내가 그 마음껏 내 생활의 주인공 노릇하던 그러한 것이 일생 계속될 것 같지만 이 땅의 영화, 이 땅의 그 가진 것들, 이 땅에서 그 누리던 모든 것들, 그거는 왜? 정말 아침 이슬이 해가 뜨면은 다 없어지는 것 같은 안개가 걷히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냥 꽃이 폈을 때는 이쁘지만 그러나 져버리면은 뭐예요? 그냥 추하게 되고 그리고 그냥 아궁이에 던져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냥 말라버린다. 스스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으라 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가서 외쳐라. 가서 너희들 말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거는 하나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삶으로 너희들도 영영이 서리라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 가진 것, 너희들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으라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만 네가 영원히 살수 있다. 그거는 영영이 서리라. 또네 번째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그 운집해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이 지시한 곳입니다. 거기에 가서 너는 힘껏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유다 성읍에게 말하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곳을 향해서 네가 선포하고 외치라.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뭐 보고 있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을 보라 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아, 내가 한눈 팔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하지 않으시잖아요. 왜냐하면 보고 있으니까 서로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자꾸 눈을 돌리고 두리번거리고 한눈 파는 거는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 앞에 자꾸 얘기할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떠났고, 내가 다른 곳 바라보고 있고, 내가 다른 길 가고 있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에 서 있는지 아닌지 음미하고 점검해라. 거기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격자가 되는 거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시고 살리우시는 자인 거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서의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맛보아 알고, 그리고 그렇게 살수 있는, 그것은 나름대로 성령의 생명의 법칙이기 때문에, 원칙이기 때문에, 그걸 떠나면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차가 선로 위를 가게끔 만들었으면 선로에서 떨어지면 탈선하는 거잖아요. 기차는 그냥 기차인데, 똑같은 모양인데, 뭐, 선로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것만 넘어져요? 그 속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나 모든 것들이 같이 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서 있나 아니냐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되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살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우리의 바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심으로, 이제 옛것은 지나갔다. 너희의 죄, 너희의 모든 옛것, 그 죄의 종으로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서 육을 좇아 살던 그 삶은 이제 끝났다. 이제 너는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안에서의 그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키우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의로 인침받은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사람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이라고 인정하듯이 그 아이가 그냥 정말 배냇짓하고 제대로 사람 노릇 못하는 것 같아도 그냥 그게 뭐예요?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고 사람이 아니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도 그냥 구습을 갖고 있어서 제대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열매 맺으며 살수 없다 할지라도 거듭난 거는 거듭난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자랄 때 어떻게 자라요? 사람으로 자랍니다. 돼지로 태어났으면 돼지로 자라고요. 나무로 태어났으면 나무로 자라고 물고기로 태어났으면 물고기로 자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자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좇아 살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희는 힘써 소리를 높여서 두려워 말고 크게 소리질러 외쳐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해라.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말, 소리를 높이라는 말, 그것은 그거를 전함으로 아름다운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함으로 인해서 듣는 사람들이 뭐가 환영하고 듣는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도 핍박을 받고 오히려 오해를 받고 그리고 환란을 겪을 그러한 상황에 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선을 행하되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냥 그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두려워 말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랍니다. 너가 복음으로 산다는 거는 세상에서 칭찬받고 역임받고 막 우대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만큼의 그러한 네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런데 목소리를 작게 하지 말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높은 데 가서 큰 소리로 그냥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너의 하나님을 봐라. 사실은 시온하고 예루살렘 유대 성읍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꾸 하나님 뭐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이 땅에 모든 곳이 그 정말 땅끝 선교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다고 예수님 얘기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품 안에 또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파송받은 것은 어때요? 세상인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세상에 파송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세워도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요. 세상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지만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지만 놀라지 말아라. 그들이 이미 나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예수님 하시는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기서 소리를 작게 하지 말아라. 거기서 숨지 말아라. 오히려 높은 데 가서 그들에게 외쳐라. 그런데요, 이게 세상에서만이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빌라도를 통해서 로마 병정을 통해서라고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핍박을 받고 그 회당에서도 쫓겨나게 된다. 하나님을 정말 따르려고 하면은요, 이 세상과 양다리 걸친 사람, 육을 쫓아 사는 외식적인 그러한 그 종교인, 그러한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이 속이 그냥 불글불글 끓게 미운 거예요. 비기 싫은 거예요. 눈에 가시인 거예요.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은 것처럼. 자기만 하나님 사람인가? 자기만 경건한가? 자기만 거룩한가? 자기만 잘났나? 세상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그 죽이려 드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실제 상황이 되고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듣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하고 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육의 소욕으로 원하는 땅의 것들, 그러한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책을 펴놓고 있지만, 기도한다고 있지만, 그리고 주여 주여 하면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뭐하고 다 하는 것 같아도, 능력을 행하는 것 같아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가 않고, 그들의 마음이 정말 그 시기와 탐욕이 가득한 육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오늘도 그러한 모습, 그러한 우리를 부시고, 낮추고, 깨끗하게 해줄 거는 사실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외식적인 타락한, 그러한 예루살렘, 시온, 그러한 유대 성읍을 향해서 전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 성경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써진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써졌습니다. 우리들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음으로 살면 우리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는 사실 세상 사람은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을 보고 있고 성경 속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들이 성경이 영생을 준다고 상고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으로는 나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어떠한 유익을 취하고, 정말 천국에 큰 집, 무슨 상급 원하고 그러한 소망을 갖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오늘도 살아계신 그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드리지 아니하고 내 몸을 산재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하고 나 자신을 그분에게 온전히 위탁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외식적인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봐라. 그 하나님은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하나님의 더디 노하심과 인내하심이 지금 뭔가 하나님이 죽었나, 하나님이 안 계신가, 멀리 계신가 모르시나, 그러한 오해를 낳을 만큼 뭔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시여, 지금도 보고 계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더디 노하시고 인내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세요. 강한 자로서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오시지만은, 그분이 오실 때에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다 그분이 아시고 또 그분이 갚으시리라. 우리 행한 것 죄뿐이니 사실은 그분에게 우리가 받을 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상 주신다라 그랬어요. 그 상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의인은 예수님이요. 우리의 정말 상이 예수님이지. 그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거는 솔직히 말해서 벌밖에 없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단한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갚을 아무것도 없다. 그분의 그 죽으심이 두 배나 갚은 거라 그랬어요. 우리 죄의 두 배나 갚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갚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목자같이 다루신다. 우리 영혼의 참 목자장 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양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양은 연약한 동물입니다.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도 없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줄도 모르고, 스스로 살 길도 모릅니다. 목자가 있어야만 돼요. 돌봄을 받아야만 돼요. 그 목자가 먹이도 줘야 되고, 먹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야 되고, 그 목자가 모든 위험에서 그들을 지켜줘야 되고, 그 목자가 어린 양이든, 무슨 큰, 저기 성숙한 양이든 상관없이 양은 양이니까. 죽을 때까지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잘하면 목자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양 무리를 먹이신다. 그 양의 무리를 먹이신다는 거는 먹을 것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늘 함께 계셔주신다. 너희들은 내 초장의 양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양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목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보고 나는 목자여 너희들은 양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조금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양이에요. 목사님들은 그 하나님의 양들을 내 양을 치라라고 한 역할이 목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너희들의 목자야 하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도 예수님에게 배우지 아니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도 갈 길을 모르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지킬 수가 없고, 자기도 양인 거거든요. 우리가 엄마가 자녀를 키운다 그래서 엄마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지. 그래도 엄마가 그 자녀들을 돌보는 마음이 있고, 자녀보다 그 성숙함이 있어서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돌보는 것처럼 목사님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하나님의 양들을 그러한 하나님의 주신 마음과, 정말 엄마에게는 하나님이 아기를 먹이도록 그 젖을 주신 것처럼 젖줄을 대주면서 섬기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목사는 하나님이고 성도는 양이고 그러한 것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양무리를 먹이시는 것 같이 그 눈으로 떼지 않고 어린지 약한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시며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라도 다 정말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자기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한다.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목자십니다. 들판에 나가 있거나 산 골짜기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그분이 양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양과 목자와의 관계는 음성을 안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을 아는 거예요. 이름 하나하나를 알고 그의 모든 상황을 다 압니다.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어린 양이라는 거는 좀 아직 양으로서 사는데 천방지축인 거죠. 아직 잘 길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제 맘대로 가길 수도 있고 어리니까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럴 때도 자꾸 모은다. 자꾸 그 목자를 따르도록 해주는 거예요. 어리다는 거는 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린 거에서부터 우리는 다 자란 것이지 어린 것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는 자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거를 귀찮아하고 떼어버려서 너는 어리니까 너 어린 거가 뭐니까 하지 않고 우리도 어린 거를 다 통해서 지금 자란 거니까 자랐다는 거는 그 어린 사람들을 어린 양들을 돌보라고 이렇게 자꾸 모아서 품어주고 그들을 정말 이렇게 어린 자들을 위해서 성숙한 사람이 있는 거고 아픈 자를 위해서 건강한 사람이 있는 거고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부한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어린 양들을 모아서 품에 안아주신다.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어리다고 귀찮다고 안 하고. 우리는 뭔가 빨리빨리빨리 그러한 생각으로 뭐를 하는 거, 그 목적만 생각하지.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는 그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길이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자꾸 사람들을 떼어내고 그 사역을 할수 있는 사람들만 자꾸 모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린 양을 모아서 품에 안으신다라고 그래요. 뭘 어딜 빨리 가야 되겠다도 없고 뭐를 이루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양 자체를 키워 가시는 것, 그양 자체를 보호하시는 것, 그양 자체를 품으시는, 사랑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일인 거예요. 그리고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한다. 이 온순히 인도한다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짐진 자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평안하리니. 예수님의 성품을 온유와 겸손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신자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물방울 다루듯이 다루신다. 젖 먹이는 암컷들은 젖 먹이를 데리고 있으니까 다른 양들보다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뭐랄까, 모두와 같이 행동하는데 불편한 거예요. 우리 집에 아기 하나가 생겨보세요. 어른들을 같이 가자 하면은 탁탁탁탁 뭔가 준비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아기 하나 있으면 아기 준비가 어른의 몇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병자나 그 어린 아기들을 우리가 같이 행동하려면 우리가 그 약한 자, 그 어린 자와의 그 발맞춤을 잘 해야 이게 스무스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목자가 양무리를 인도하는 데에 그젖 먹이는 암컷들, 그 어미 양들을 온순히 인도한다. 빨리 해라라고 막 하지 않고 그들이 지금 젖 먹이고 있고 그들이 지금 뭔가 그 상황이 안 되면 그걸 기다려주면서 그걸 잘 온순하게 인도하는 그러한 분이다. 참, 그 표현이 너무나도 정말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빨리 가야 되겠는데, 내가 급한데, 내가 저걸 빨리 뭔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지금 거치장거리고 거기에 그 뭔가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소리가 딱딱해지고요.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소위 말하면 온순해지지를 않습니다. 부드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협박하시거나 겁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힘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들의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업수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통회하는 자를 업수히 여기지 않는다. 통회한다는 것은 마음이 완전히 그냥 다 부스러져서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애통이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두 손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애통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부서진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그러한 영혼을 없이 여기시기는커녕 반기시며 그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강한 자이요 다스리는 자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상급과 보응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백성들을 다루시는데 목자가 양을 다루듯이 다룬다. 돌보시고 먹이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하실 때, 내 양을 먹이라 하실 때 물어보신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사랑합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정말 자기 의가 다 부서진 상태였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심은 그의 의에 있지 아니하고 그의 의가 다 부서졌지만 하나님이 그 육체를 자랑할 것 없는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그래도 사랑해. 내 사랑은 너의 의에 있지 아니하고 너의 어떠한 정말 공로에 있지 않았어. 네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그것처럼 너도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듯이 용서하고 내가 스승인데 제자의 발을 닦이듯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 특정하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시온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냥 유다의 그 마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받는 자요. 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하게 하실 때는 또 우리는 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자로서 살 때도 오직 하나님의 하게 하신 대로 어디에 가서 무슨 말 하라 하는 대로 말하고 또 우리는 그 말씀으로 들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헛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해서 내 마음과 생각에 있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 돼서 죄로 드러나고 고백되고 그것이 용서받고 깨끗함을 입고 은혜에서 은혜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심을 보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오늘도 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만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되고 나타나고 그리고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것이오니 오직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저희들의 그 고백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보며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